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본문의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옮겨오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의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양 100마리 중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 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 곧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여인은 새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리켜 탕자의 이야기 혹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돌아온 탕자를 줄여 돌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탕, 즉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는 것은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맞아준 아버지가 또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비롯한 세 가지 이야기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사람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낮이 되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면 주인의 우리에 양을 들여보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양을 우리에 들여보내면서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일일이 숫자를 세어 확인합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목동은 나머지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역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버려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왜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경제적 가치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동의 마음, 곧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리오마이라고 합니다. 포리오마이는 기본적으로 길을 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생명을 버리다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주님께서 작정된 대로 가신다는 것은 곧 주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목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동이 그 양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그 기쁨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목동의 기쁨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란 그리스의 화폐인 은전을 가리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 드라크마라고 해봐야 그리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열 드라크마가 여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이 은전을 엮어서 머리의 장신구로 쓰거나 목걸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할 때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음을 말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이 열 드라크마는 사랑의 증표이자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를 찾아낸 후 친구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그 한 드라크마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동전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3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나오는 그들은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시는 주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주님은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 아니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의 철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유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자 죽은 아들도 간주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떠나보낼 때 드러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은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아버지를 떠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들이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린 데다 흉년까지 들자 곧 밑바닥 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과정을 빠르게 전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리고 16절은 둘째 아들의 밑바닥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정도였는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오경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기피했고 돼지는 주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사육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돼지를 둘째 아들이 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굶주린 둘째 아들이 먹고자 했던 것은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였습니다. 부정한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의 사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극도로 궁핍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경제적인 기본권조차 확보되진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며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꽃뱅이 담긴 꽃이 제야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이미 죽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 한들 시들면 불에 던져지고 마는 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해야겠다고 생각한 말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입니다. 이 세 문장은 아주 짧고 간단해서 말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했을 때 아들은 이 짧은 세 문장을 미처 끝내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나.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문장 앞의 두 문장만 말했을 따름입니다. 아들이 자신이 해야겠다고 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원래의 위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떤 고백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철없는 아들이 다시는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어떤 맹세를 받아내야 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러한 아버지의 기쁨은 곧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목동의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새 이야기 끝에 난데없이 맏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에서 밝힌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주님의 모습에 불편해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장남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한 하인에게 묻자 하인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렸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지못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어올 것을 권하자 아들은 대뜸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헬라 원문에 따르면 29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두라는 표현으로 이 말을 시작합니다. 이두란 영어로 look, behold라는 의미로 보세요 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보소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로 대들듯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은 30절에서도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이 표현이 당신의 이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말에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속내를 큰아들에게 비추는 대신 그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아들이 그 뒤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몫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즉 너희가 이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수행한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관심은 이방인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방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구원과는 큰아들의 불평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은 아주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말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9절에서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 둘리오의 현재형입니다. 둘리오라는 단어는 노예가 되다 혹은 노예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큰아들은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아버지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생각은 곧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구원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노예 의식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로서의 근성과 정체성을 탈피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그러한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아들됨이 그가 노예처럼 열심히 일을 해온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혹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새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이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헬라 동사 아니스테미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아니스테미는 몸을 일으키다, 손을 들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누가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망에서 달리 살리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쳐나와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그는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궁핍함 속에서 아버지의 풍족함을 생각해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혹은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혹은 크고 작은 실패와 쓰라림을 통해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던 그것은 은혜로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핍함을 나무라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궁핍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핍함을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15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상하게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구원을 위한 공로로 여기는 한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그 연륜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그 연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구원은 연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은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시듯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품이며 아버지의 집임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양과 같아서 우리 눈에 좋은 길로 떠나가기 쉽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온 집안을 샅샅이 뒤쓸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궁핍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